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그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우리 천안살림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00년, 새천년 첫 주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딱 18주년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새해 첫 주일은 새해 새로운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때인데다가 또 우리로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시간을 예비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이때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일가를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서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그 존재 근거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 교회 여러 교회에 공통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는 교회가 연륜을 더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게 되고 사도 바울 시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여러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참조해서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어느 정도 유력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이겠지요. 유대교의 그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그런 회당장도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재무관, 재무 담당관인 관료, 아마 그 도시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에라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초기 교회 구성원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초기 교회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성격을 살펴보면은 교회 구성원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리스의 아주 전통적인 그 교육 도시로서 고린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코린트 양식, 굉장히 건축 양식이 화려한 그런 코린트 양식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 고린도입니다. 성서는 고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육 도시로서 고린도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사는 그런 도시로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로 환기하면은 기원전 2세기 중반에 로마에 대항하는 그리스 제국이 쇠퇴를 하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 어간에 로마에 대항한 그 그리스 세력이 이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에 저항을 했지만 패배하고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세기 가까이 이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는 폐허의 도시로 남아 있었는데 로마가 완전하게 그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다시 이 고린도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44년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을 하고 재건했을 때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로마식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통적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도시, 이런 성격을 가진 이 고린도에는 뿌리 뽑힌, 근거를 잃은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에 더 적합한 도시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교육도시로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새롭게 건설됐을 때 기존의 토호 세력이 없는 거죠. 기존의 권위 있는 세력이 없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 살기 좋은 그런 성격의 도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태역군인, 상인, 도망노예, 그리고 해방노예. 당시에는 노예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시점이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가 없는 그런 자유로운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다 뒤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그 주민들의 구성, 이것이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 언뜻 보기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굉장히 평화로운 일종의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우리말에서 그 관용어가 어디서 어떻게 유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콩 간다는 말 있죠? 장님 모르세요, 전 장님? 홍콩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 말이 유래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는 알고 있죠? 이 시대에도 아주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쾌락과 연락을 즐기는 일은 매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콩은 매일 홍콩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나겠죠. 그런 말이 당시 시대에 그 했을 만큼 그 도시의 외적인 양상은 화려하고 번성했을지 모릅니다. 일종의 그 향락적인 그런 도시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그 부유한 이들이 상업적 이익에 몰두할 때 그들을 떠받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선한 삶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도시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속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처음 구성원은 바로 그 밑바닥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지만 가장 고단한 노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떤 면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볼 것 같으면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모범이 되는 의미에서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칭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 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여러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전통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어떤 우월한 권위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그대로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모델처럼 이렇게 들어주는, 내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본문 말씀, 이 공동체 구성원의 공통 기반이자 동시에 일종의 원점에 해당하는 그 상황을 환기를 합니다. 처음 첫 대목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아주 일관된 성서의 초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가르침을 집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던 보잘것없는 백성을 선택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보잘것없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상대로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모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늘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사회적으로 유력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 이 성격은 아주 특별히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제적 상황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그와 같은 조건이 진정으로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요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요, 결여된 존재로서 완전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집약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여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조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결여를 통해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결국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것이 또한 생명의 이치하고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자족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결여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만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현존하는 사회적 구조나 질서, 또는 현존하는 사회 제도와는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현존하는 질서, 현실로 존재하는 질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짜여 있습니까? 현실로 존재하는 그 질서는 이 결여를 참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질서는 누구에게든지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 자리를 내줍니다. 그 질서 안에서 결여된 존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기껏해야 동정의 대상 또는 시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결여된 존재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났고 적절하게 자격을 갖추었고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로만 꽉 채워지는 것,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질서의 특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는데 회사에서 그 시험 입문 과정이 토론을 시키는 게 하나 포함이 됐는데 남의 주장 듣지 말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해봐라.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잘 떨어졌다. 그런 놈의 회사 안 들어가도 된다. 그게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놓고 네 의사를 관철시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사회. 남의 결여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무시되어야 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것으로 입사시험을 치르나.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히려 그 결여를 진정한 공동체의 존립 여건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그 자체로 또한 결여를 스스로의 존재 근거로 삼습니다. 결여된 존재, 결여된 구석이 있기에 서로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실을 더욱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되며 의의가 되며 거룩함이 되며 구원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을 딱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처럼 보이죠? 좋은 말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것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특별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지혜가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이건 오늘 미처 그 앞에 본문까지 다 볼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은 이방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에 있는 지혜를 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을 원하고 그리스인들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것과 다 다르다. 그것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요청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내세우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한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것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자면 또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곧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업적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저마다 은혜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는 것을 새삼 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 공로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받는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인간 사회의 법칙은 업적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주로 도덕적인 정화를 의미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윤리적인 주체로서 당당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역시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 주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삶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의 그 자기 어떤 도덕적인 의지가 있어야만이 그런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인간이 의지를 갖고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이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이 된다는 것은 미리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궁극적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갖는 그 의미를 종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취될 때 그것을 이루어서 비로소 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의 시간 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갖는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이거나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훗날 대속론을 정당화해주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도매곳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 삶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함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줄여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요체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야말로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더 쉽게 이해하자면 비우는 것이야말로 채우는 것이라는 진실. 여러분 그릇이 비어 있어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비우는 것이야말로 채우는 것이라는 진실. 한계를 인식해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진실. 내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것을 귀하게 공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진실, 그것을 오늘 보면 말씀은 일깨워집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지니는 역설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생애는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완전히 자기를 내버린 거기서 거꾸로 인간은 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받게 됐다 하는 진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과격한 얘기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얘기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급진적인 지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역설의 진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적인 삶의 질서는 그런 지혜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를 싫어합니다.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현실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춘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끊임없이 상대화하여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며 그러므로서 상대를 그러므로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배제와 혐오의 논리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일까?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진실을 안다면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뭐 긴 시간 할애할 수는 없었지만 18년을 꽉 채운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단지 우리의 성취로 자랑하기보다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다시 말해서 저마다의 정성이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기도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의 성취가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요. 그 진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진실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을 깨우치고 있고 그 진실을 깨우친 마음 바탕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 교회는 격길로 나갈 리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저마다의 삶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한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나아가 다가올 시간들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